사랑을 믿지 않는 여자 썸머,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 톰, 진지한 사랑을 원하는 남자 톰과 친구 관계이길 원하는 여자 썸머. 사랑은 환상일 뿐이라는 썸머의 대답에 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느껴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9년 개봉한 마크 웹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500일의 썸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디샤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이 영화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심리를 재기발랄하게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운명을 믿는 순수한 청년 톰과 현실주의적인 여자 썸머의 500일간의 반짝이는 연애담을 그린 영화 500일의 썸머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톰은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전공과 무관하게 카드에 문구 쓰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비서로 어느 날 썸머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톰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톰과 썸머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고 썸머는 톰이 듣는 음악을 자신도 좋아한다고 말을 걸어옵니다. 순간 톰은 썸머를 사랑하기 시작하죠. 이후 회사 회식에 썸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톰도 회식에 참석하고 썸머와 합석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눈치챈 썸머가 톰에게 묻죠. 날 좋아하나요?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로 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태를 지속합니다. LA의 근사한 빌딩들을 보면서 톰은 건축가를 꿈꿨다며 썸머의 발에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톰은 썸머와 연인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무슨 사이냐고 묻자 썸머는 진지한 사이는 싫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죠. 결국 썸머는 친구로 남자며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톰은 자신이 썸머의 발에 그림을 그리던 LA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왔다가 우연히 썸머를 만납니다. 톰이 썸머의 말처럼 운명은 없었다고 하는데 썸머는 톰의 말처럼 운명이 있었다는 걸 믿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한 자신이 스스로도 놀랐다는 썸머, 그리고 그런 썸머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톰. 어느 날 썸머가 식당에서 책을 읽는데 무슨 책을 읽는지 물어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톰은 자기 자신 위주로 본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썸머를 사랑했죠. 시간이 흐르고 톰은 건축 사무실에 면접을 보는데요. 그곳에서 면접 보러 온 다른 여자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죠. 둘은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 난 톰이야. 안녕, 난 어텀이야. 마지막에 톰은 가을이란 이름을 가진 어텀이란 여자를 만났죠. 영화 500일의 썸머 연출을 맡은 마크 웹 감독은 공감도 높은 연애담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감독으로 발탁되기도 했죠. 영화 500일의 썸머는 보통 애정 영화 장르들이 여주인공 시점에 맞춰져 있는 것과는 달리 남자 주인공의 시점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또 평범한 남자 주인공이 제일 예쁜 여자 주인공을 만나 사랑한다는 남자판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보통 첫사랑이 그렇듯 뜻밖의 사랑은 10% 정도의 예쁜 추억과 90% 정도의 부끄러운 과거의 추억들을 남기고 끝이 난다는 결말을 내놓고 있죠. 이런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와 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 구도 덕분에 애정 영화임에도 남자들이 몰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톰과 썸머가 말을 처음 트게 된 건 톰이 듣고 있던 노래가 헤드폰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썸머가 자신도 더 스미스를 좋아한다며 직접 한 구절을 불렀었죠. 톰이 듣던 노래, 더 스미스의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결코 꺼지지 않는 빛,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500일의 썸머에선 주연인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디샤넬의 신선한 매력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셉 고든 레빗은 다채로운 연기폭과 여심을 사로잡는 부드러운 미소 덕에 조토끼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조셉 고든 레빗의 레빗은 사실 토끼와 발음은 다르죠.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서 조토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을 통해 아역으로 데뷔해 영화 미스테리어스 스킨으로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이후 G.I.조, 전쟁의 서막, 하늘을 걷는 남자를 비롯해 수많은 쟁쟁한 작품을 통해 대중극과 공포영화, 액션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주연을 맡은 주이 디샤넬은 배우이자 인디포크 듀오, 쉬앤힘의 가수까지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며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할리우드 여배우입니다. 1999년 영화 먼포드로 데뷔한 이후 독특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연기해오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고요. 주연을 맡은 텔레비전 시리즈 뉴걸은 시즌 7편까지 제작되며 많은 인기를 얻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레지나 스펙터스의 Us,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500일의 썸머는 독특한 형태의 시간 배열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500일 동안 있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제목에서 썸머는 여름을 뜻하기보단 썸머라는 여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500일까지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주인공의 회상 혹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자유롭게 묶어 편집한 상태로 보여줍니다. 때문에 영화를 끝까지 보기 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한 차례 연애가 지나간 후에 끝나버린 연애를 매번 다른 시각으로 회상하는 사람의 기억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성 측면에서 관객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해당 사건이 며칠에 일어났는지 알려주죠.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 남자 주인공 톰은 카드 회사에 다니는데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자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해마다 65억 개의 카드를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엔 수년간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카드로 인해서 카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드 업체는 바로 홀마크라는 곳인데요. 카드 한 장에 $4부터 $8까지 다양합니다. 카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은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데이, 어머니날, 아버지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인 할로윈데이,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추수감사절,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데이 순서라고 하네요.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밴드 멈나의 She's Got You High, 그녀는 널 높이 치켜 세웠어. 듣고 오시죠.
아.
영화 500일의 썸머 마크 웹 감독은 인기 밴드인 마룬5의 뮤직비디오, 음악에 맞는 영상을 동시에 감상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다수의 광고로 시작했는데요. 영화 500일의 썸머로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500일의 썸머는 고난과 갈등을 극복한 커플이 다시 결합하는 해피엔딩의 뻔한 로맨스가 아니라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며 사건과 심리를 섬세하게 파헤친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멜로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500일의 썸머는 영화 곳곳에 다양한 음악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음악들은 단순히 장면의 순간적인 분위기를 위한 배경음악 정도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등장인물들의 음악적인 취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이야기 속에 언급됩니다. 두 주인공이 학창시절에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부터 노래를 통해 만나고 노래를 들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가끔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또 서로의 노래 취향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취향의 추억을 음악을 통해 공유합니다. 그들은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촉매제로 음악을 계속 사용하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메간 스미스의 Here Comes Your Man, 당신의 남자가 오네요 듣고 옵니다.
아.
영화는 연인 사이에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00일의 썸머에서 톰은 썸머를 향해 감출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정작 썸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는 않죠. 톰의 연애 방식은 꽁꽁 싸맨 썸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결국 엇갈리고 말죠.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 않다던 썸머에게도 운명의 상대는 있었는데요. 그녀의 마음을 열어줄 썸머에 대해 질문해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톰은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는 썸머를 탓했고 썸머는 톰에게 다가가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더 스미스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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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et What I Want. 제발 내 말을 들어줘요. 함께 들어보시죠. Good times for a change. See the look I've had can make a good man turn bad. S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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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let me, let me, let me get what I want this time. 영화 500일의 썸머를 본 관객들은 썸머는 결코 나쁜 여자가 아니다. 썸머는 톰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톰은 썸머를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했으니까.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 소중한 기억들, 이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일간지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평론가는 예측할 수 없고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마치 사랑 그 자체처럼 이라고 말했고요. 미국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완벽하고 진지하면서 동시에 밝고 끝없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영화였다. 올해 가장 독창적인 연애 영화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썸머가 한 말이죠. 사실 누군가의 뭔가가 되는 것 자체가 그리 편하지 않아요. 전 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요. 카드 제작 회사에 다니던 톰이 썸머와의 관계에 상처를 받고 회사를 나오면서 했던 말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 입에 밀어넣은 몇몇 단어가 아니라 사랑과 같은 그들이 진짜 느끼는 감정들을요. 명장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썸머와 톰이 우연히 자주 들렀던 공원에서 만났을 때 썸머는 이미 결혼을 했죠. 현실적인 그녀는 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남편은 만날 운명이었던 거야. 그때 생각했지. 네 말이 옳았구나.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운명을 믿는 순수한 청년 톰과 사랑을 믿지 않는 복잡한 여자 썸머의 500일간의 반짝이는 연애담을 그린 영화 500일의 썸머였습니다. 썸머와 톰은 서로를 만나 사랑을 하고 쓰라린 이별의 아픔도 겪게 되지만 결국 둘의 사랑은 서로를 크게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죠. 끝곡으로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상냥한 기질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작가 빅토르 비고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요. 하루하루를 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보낼 수 있다면 행복이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예요. Always dreamed the boy I love would come along. And he'd be tall and handsome, rich and strong. The way I thought it'd be.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1960년대 걸그룹이었던 The Crystals의 히트곡 그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소년이야 라는 제목의 He's Sure the Boy I Love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나열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떠오르는 인물을 맞춰보세요. 주식 상장 표식이, 기차 실험실, 전신수. 전신수라고 하면 1800년대 후반 이 전신기를 다루면서 전신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전기 투표 기록기. 이 단어만으로는 누군가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백열전구, 탄소전화기, 축음기, 미국의 발명왕. 이제 제가 어떤 인물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바로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토마스 엘바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천여 종이 넘는 발명품들 중에서 음악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물건 하면 바로 축음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축음기는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1877년 어느 여름 에디슨은 실험실에서요. 함께 일하던 존 크루세이 기사에게 설계도 그림을 건네면서 그 기계를 제작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설계도를 건네받은 존 기사는요. 어떤 물건인지 영문도 모른 채 괴상하게 생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존은 수동식 원통에 얇은 주석 박지를 대고 작은 나팔 모양의 부품을 달아서 그 그림에 나온 대로 그 기계를 완성을 하게 돼요. 에디슨은 그렇게 완성된 기계의 원통을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리는 새끼 양을 갖고 있었다. 메리의 새끼 양은 새 하얀 것이었다. 라고요. 그 나팔에 대고 말한 뒤에 그 부품을 원위치로 되돌린 다음 또 원통을 돌리자 방금 에디슨이 했던 그 말이 똑같이 반복돼 들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던 존 기사는 본인이 그 기계를 직접 만들고도 도대체 뭐에 쓰이는 물건인지 몰랐기 때문에 더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디슨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축음기. 1890년대 미국 사람들의 유흥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연주되어 나오는 축음기가 대도시의 유흥장마다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현대의 주크박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축음기는 그 당시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상품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축음기를 통해서 울려 퍼졌던 여러 가지 히트송들 중에서 한 곡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1897년 작곡가 캐리 밀즈의 손에서 탄생한 조지아 캠프에서라는 연주곡이에요. 에러 조지아 캠프 미팅 들어보시죠. 900년대 초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를 통해 울려 퍼졌던 신나는 연주곡이었습니다. At the Georgia Camp Meeting 들었는데요. 이 분명히 축음기가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기에는 너무 비쌌던 축음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장비가 없이도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오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이야기예요. 바버샵 쿼텟이라는 건데요. 이 1890년대 초부터 이 바버샵 쿼텟은 마치 유행처럼 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좀 낯설게 느껴지죠. 바버샵 쿼텟. 뭘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바버샵은 남자들이 주로 머리를 자르러 가는 이발소를 말해요. 그리고 쿼텟이란 보통 4명 정도 모여서 함께 화음을 넣어 부르게 되는 사중창을 뜻하는데요. 이 바버샵 쿼텟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 이발소 사중창 정도가 되겠네요. 주로 우리가 떠올리는 노래라고 하면 다양한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음악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바버샵 코텟은 악기 사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반주 상태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가진 목소리의 매력이 아주 잘 표현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바버샵 코텟 과연 어떤 음악일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라는 제목의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There's where the cotton and the corn and taters grow. There's where the birds wobble sweet in the springtime.
목화와 옥수수,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는 곳. 봄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내 고향으로 날 데려다줘라는 가사를 가진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들으셨어요. 바로 이런 음악을 바버샵 쿼텟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절 그 노래, 1890년대 유행했던 바버샵 쿼텟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또 다른 바버샵 쿼텟 음악 하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자세한 이야기들로 바버샵 쿼텟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인디애나주 와바시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On the Bank of the Wabash Far Away라는 곡이거든요. 쉐넌 중창단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That is missing in the picture. Without her face, it seems so incomplete. So incomplete. I long to see my mother in the doorway as she stood there years ago. Her boy to greet. Tonight along the Wabash, from the field there comes a breath of new mown hay. Through the sycamores the candlelights are gleaming on the banks of the Wabash.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I strolled by the river, arm in arm with sweetheart Mary by my side. It was there I tried to tell her that I loved her. It was there I begged of her to be my bride. Long years have passed since I stole by the churchyard. She's sleeping there, my angel Mary dear, my Mary dear. I loved her, but she thought I did not mean it. Still I'd give my future, were she only. Along the Wabash, from the field there comes a breath of new mown hay. Through the sycamores, the
and the lights are gleam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생명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의사, 간호사, 그 외 많은 보건 관련 종사자들이 때로는 목숨을 잃으면서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터에서 간호사로 부상병들을 치료하다 미국 적십자사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를 창설한 클라라 바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제 적십자사 IR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기구 중 하나입니다. 그중 미국 적십자사는 전국 650여 개 지부에 3만여 명의 직원, 50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연간 7만 건이 넘는 각종 인도주의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 36군데의 혈액센터를 두고 3천여 개 병원과 재난지역, 전쟁터 등에 긴급 혈액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의 혈액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1년 365일 평균 8분의 한 건씩 크고 작은 구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구를 창설한 클라라 바터는 1821년 12월 25일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스테픈 바터는 농부였고 미국 민병대 대위이기도 했습니다. 위로는 언니 두 명, 오빠 두 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클라라와는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클라라 바터는 수줍은 아이였습니다. 유치원을 보냈는데 지나칠 정도로 수줍어 공부를 하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클라라를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오빠 중 한 사람이 교사여서 읽기, 쓰기, 산수를 가르쳤고 아버지는 지리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클라라는 명석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안장 없는 말타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늘 자연 속에서 오빠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클라라는 차츰 수줍음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오빠가 헛간 지붕에서 떨어졌을 때 불과 11살인 클라라는 2년 동안이나 오빠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이처럼 클라라는 어려서부터 아픈 사람을 돌보는데 정성을 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클라라 바터는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뒤 워싱턴 DC에 있는 특허청에서 서기로 일을 했습니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이곳 워싱턴에서 별로 멀지 않은 발티모어에서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으로 참여했던 부대 중에는 클라라 바턴의 고향에서 온 병력도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서 다친 장병들은 워싱턴으로 후송됐습니다. 클라라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기차 정거장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향 사람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클라라는 그들을 놓아두고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머물면서 부상병들을 간호했습니다. 클라라 바터는 부상을 당한 후 바로 치료를 했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아예 전선으로 가 부상자들을 돌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라라는 고위 군 지휘관을 찾아가 전쟁터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군대 규정으로는 남자 외에는 어떤 사람도 전투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클라라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클라라 바터는 워싱턴과 접한 버지니아 주의 불라운이라는 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계획에 찬성하는 몇몇 여성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불런에서는 북군이 참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부상병들이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런은 현재 전적기념지로 보존이 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과 야산으로 되어 있는 그곳은 당시로서는 처참했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잠도 자지 못하고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클라라는 처참한 전투 현장을 돌아다니며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싸움터의 천사라는 별명을 들으며 야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지만 클라라는 간호학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간호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라라는 환자를 보살피는 기능을 혼자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동시에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구호물자를 수집하고 분배하는 기구도 조직했습니다. 1865년에 전쟁이 끝나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클라라 바튼에게 전쟁 실종자 확인 업무를 맡겼습니다. 4년 동안 클라라는 2만 2천여 명의 전사자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클라라 바톤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성도 극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또 여성도 최일선에 가서 부상병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간호라는 일이 자애와 영예의 직업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함께 일했던 의사는 클라라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다며 유럽으로 가 휴식을 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권유에 따라 스위스를 여행하던 클라라 바튼은 국제적십자사 IRC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이 기구를 창설했던 앙리 듀난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클라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적십자 정신이었습니다. 전쟁 시 부상당한 모든 군인을 돌봐주어야 한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어떤 인종이든 가리지 않는다. 적십자사에 종사하는 대원들, 의사, 간호사를 절대 납치하거나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IRC는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질병 등 인간이 고통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돕고 나눈다. 모든 봉사는 무료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부상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던 클라라에게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은 너무나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앙리 듀난과 클라라 바토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하려는데 1870년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보불 전쟁으로 불리우는 이 전쟁은 프랑스와 프로이젠의 싸움이었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귀국도 미루고 다시 전선으로 달려가 이번에는 적십자사와 함께 부상병들을 보살폈습니다.
클라라는 상처를 소독하고 죽어가는 군인들에게는 통증을 줄여주었습니다. 배고픈 부상병들에게는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클라라는 군 병원 설립, 적십자의 지원 주선, 구호품 공급 등의 일도 도왔습니다. 이 공로로 클라라 바튼은 전쟁 후 황금 십자훈장, 프러시아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클라라 바튼은 영웅이었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미국 정부 요인, 의회, 사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적십자 창설을 위한 설득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클라라는 루더포드 헤이즈 대통령과 그 후임 체스터 아더 대통령도 찾아가 적십자 창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적십자 미국 지부의 설립 허가를 얻고 1881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 미국 적십자사의 공식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적십자사 총재에 추대됐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그 후 25년 동안 미국 적십자사의 총재로 일했습니다. 미국 적십자는 출범하자마자 눈부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에서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즉각 달려가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수줍고 허약했던 클라라 바터는 미국 적십자 창설의 위협을 이룩하고 지칠 줄 모르는 봉사의 삶을 살다 80대 중반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포토백 강변에 있는 자택에서 1912년 4월 90세로 타계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접십자사를 설립한 클라라 바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